할렐루야. 오늘 개천절 휴일이었죠? 잘 쉬셨습니까?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꿈 같은 휴일이었을 텐데 또 오늘 교회에서는 소풍이 있었습니다. 소풍이라 그러니까 좀 정겹네요. 우리 청장년, 장년들이 저 가까운 요 광주 근처에서 소풍이 있었고 또 우리 사랑부, 장애인 사역부에서는 우리 한 60여 명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오랜만에 또 가정을 떠나서 수양관에서 저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제 그 두 군데를 좀 찍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일은 교회 나와서 거의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처럼 맞는 이 달력의 빨간 날은 참 꿀 같은 날이죠. 그런 날들 또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좀 골치 아프죠? 아주 생소한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계속 죽었다는 이야기만 등장을 합니다. 누구나 죽죠. 저도 언젠가 죽겠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뭘까? 특별히 저는 목사의 이제 직책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죽음을 맞이해봤습니다. 많은 유형의 죽음이 있었어요. 끔찍한 죽음도 있었고 참 가슴 아픈 죽음도 있었고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는 분들도 보았고 또 어떤 분은 죽으면서 아내도 다 나가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더니 커튼을 치라 그러고 저만 남으래요. 그래서 뜨끔해가지고 남았더니 조그만 음성으로 이분이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아주 놀랐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분들도 봤고 그래서 제가 예 집사님 먼저 가세요. 저도 곧 뒤따라 갈게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한 번은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굉장히 잘 정리된 철학이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당당해야 될 사람은 없다. 죽음은 죽어서 갈 곳이 있고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여기 두 사람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의 죽음은 이스마엘의 죽음입니다. 두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신기한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얼추 자기 마지막 시간을 사실 되게 직감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변 정리를 미리 해놓고 아주 깔끔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잠깐 이민 목회를 할 때 모시고 있던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날은 아주 건강하셨을 때인데 절 보고 좀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이런 페이퍼 하나를 이렇게 내줘요. 이게 장례 순서인데 그래서 누구 장례 순서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이렇게 장례를 치러줘. 사회는 송 목사가 보고 설교는 누구를 시키고 찬송은 뭘 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하고 아주 상세하게 그 자기 그 장례가 나면 이렇게 좀 마지막 시간을 네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페이퍼를 하나 주세요. 굉장히 좀 저는 그때 30대였으니까 놀랬죠. 아니 목사님이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 후 사실 목사님의 임종을 사정상 지키지 못해서 문득 그 죄송함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다시 미국에 가서 그분이 안장되어 있는 그 마을에 묘지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죄송하다는 고백도 했는데 오늘은 비록 아직 손에 땀이 있는 청년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내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 남은 시간을 어떤 관점에서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좀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을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26장을 25장을 좀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요. 앞에서 사라가 이미 죽죠. 사라는 그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상처를 하게 되죠. 둘 사이에는 뭐 별 사라 생전에 약속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 나 죽거든 재혼하라든지 절대 재혼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약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는 그런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절대 피차 one life, one love. 한 번 결혼한 것으로 끝내는 걸로 몇몇 증인들을 앉혀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 꼼짝 못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보다 나이가 한 거의 뭐 10년까지는 안 되고 9년 정도가 많으니까 제가 먼저 갈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집사람은 체질상 가늘게 길게 살 타입이에요. 저는 항상 그 건강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무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일도 무리하게 하고 활동도 무리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엔 그런 약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이 장가를 들었네요. 근데 오늘 그 아내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이 그두라라는 말은 사실 향기란 뜻이에요. 향기. 이름 좋죠? 향기. 근데 여기 이 여인을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면 후처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건 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단어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것이 뭐냐면 사라가 있을 때 이미 있었던 여자가 아니냐 아니면 사라가 죽은 후에 위안으로 얻은 첩이 아니냐 의견이 분분한데 확실한 것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취하는 해석의 태도는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아내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왜 후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아내라는 명칭이 정식 명칭이 쓰여지질 않았어요. 그냥 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조금 그걸 완화시켜서 후처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유일하게 약속을 함께 받은 여인은 사라 외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두라를 그냥 성경 기자는 후처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섯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실상 부름받을 때 나이가 75세니까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데 그의 향수가 175세입니다. 근데 그의 죽음을 원전을 놓고 꼼꼼히 살펴보면 매우 복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6절을 잘 보십시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후처에게서 여섯 자녀가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누구를 떠나게 했다 그랬죠? 이삭을 떠나게 해서 살도록 재산까지를 다 분배해서 사실상 정리를 합니다. 일찍이 이 가정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서 섞여 살 수 없는 큰 분쟁과 아픔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약속을 유일하게 받은 자녀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죽기 전에 이제는 그도 어느 정도 나이가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인생을 내다보는 눈도 생겼고 인생을 이해하는 폭넓은 성숙과 지혜가 생겼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삭을 중심으로 이 약속을 이어받을 이삭을 중심으로 다른 시시비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재산을 분배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랬는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 이삭처럼 이스마엘처럼 재산을 분배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재산을 주어라는 말은 그냥 선물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재산 분배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그냥 일정 몫을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재산 일부를 선물로 떼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서자라고 해서 매몰차게 그냥 옛날 이스마엘과 하가를 집에서 내쫓아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곤욕을 치르게 했던 것처럼 그것은 훨씬 젊었을 때 한 짓이죠. 그렇게 행동을 하질 않고 일정 부분 재산 중에 선물을 떼어서 이 서자들에게 다 분배를 해가지고 이삭을 떠나서 아예 자기가 죽은 후에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서자를 위한 방편보다는 오히려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왜? 이 이삭을 통해서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이제는 그의 일관된 목표가 계속 누구를 향해 모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향해서 모아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 무슨 행동을 하냐면 7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말을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굉장히 밋밋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전의 뜻을 그대로 풀어놓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누리도록 계획한 시간을 다 누리고 그 소임을 다 마치고 행복하게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죽음을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묘사한 대목은 아주 보기가 드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여기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의 인생의 시간을 소임을 다 마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도 아, 난 뭐 아직 죽을 때 안 됐는데. 아니요. 그건 모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시간의 길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허락한 시간 속에 그분이 허락한 소임을 나는 다 마칠 수 있겠는가? 바울이 디모데 후서 유언 같은 글에다가 이런 표현을 했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그 말은 마라토너들이 경주를 다 달려든 다음에 한 걸음도 뗄 수 없도록 모든 힘을 소진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한 거예요. 여러분 길게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임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생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불꽃처럼 사는 삶이에요. 나는 오래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그 생물학적인 길이의 인생이 목적이 되어서는 얼마나 비참해요. 비록 내가 40의 부름을 받든 50의 부름을 받든 몇 년을 살았냐는 생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맡긴 모든 것들을 다 호록 살고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정말 할렐루야죠. 저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남겨지는 가족들의 몫은 사실 죽는 자의 몫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지는 문제예요.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소임을 아브라함의 생의 이 묘사처럼 하나님이 걷도록 정한 시간 속에 그분의 소임을 다하다가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불꽃 같은 청춘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난 그냥 가늘게 길게 살래.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될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짧게 살더라도 불꽃처럼 전부를 태워버려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정말 아쉬움 없이.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시간이다, 이 밤이. 그런 자세로 한번 자신의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그런 고백 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글에다가 자기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거기 전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단 앞에 드려진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고백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 지난 모든 헐떡이며 복음에 붙들려 걸어왔던 시간들이 제단에 바쳐진 제물처럼 살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제물처럼 살았다. 제물처럼 사는 삶이 뭘까요? 말 그대로 처분에 맡기는 삶이에요. 제물은 자기 주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제물이 어떻게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죽어서 드려지는 게 제물인데. 근데 요즘 제물들이 너무 시퍼렇게 펄펄 살아가지고 주장들이 많아요. 주장들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다가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런 기가 막힌 정말 마지막 노래가 될 줄도 모른 채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제물 같은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나를 오라 소명하는 시간이 내 눈앞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을 열어 그런 고백이 가능해야 됩니다. 오 주님, 지난 제 생애가 20년이었던 30년이었던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져 드려진 제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매 순간에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마 놀랍게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임종을 부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누구 곁에 돌아갔습니까? 아내 곁에, 사라의 곁에 묻힙니다. 거기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우리는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아내 곁에 묻힌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조금 같이 관찰을 하고 결론을 좀 맺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23장으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23장 1절 2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죠. 자, 1절 2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예,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아, 참,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내와 너무 그 많은 추억을 가졌고 파란만장한 곡절을 겪었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아내를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더 크죠. 두 번씩이나 이 아내를 외간 남자에게 팔아넘길 뻔했던, 아주 몹쓸 짓을 했던 아픈 기억이 이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느 날 숨을 거두자 아브라함은 많이 슬펐겠죠. 그래서 그는 아주 큰 울음으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아브라함의 행동에 반전이 일어나요.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죽음 앞에서 일어나요. 한 여인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굉장한 행동의 결단을 촉발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는 어떤 생각에 붙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요 우거하는 개구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뭐죠? 나그네요 게르라고 되어 있죠.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뭘 요구한 겁니까? 처음으로 자기 땅을 요구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지금까지 뭐로 살았죠?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개구로 살았어요. 발붙일 곳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삭이라는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함께 받았던 아내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생의 중대한 행동을 결단케 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아,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영원히 주신 땅으로 아내의 죽음을 통해 증표를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땅 원주민은 헷 족속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 내 아내를 여기다 장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암묵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을 드디어 공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니 우리 땅입니다. 속은 그런 내용을 담고 겉으로는 그 땅을 매입할 의사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을 허락해달라고 헷족 속에게 요구합니다. 자, 그러자 헷족 속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게 허락한 것 같습니까? 거절한 것 같습니까? 허락한 것 같죠? 내용상으로는 거절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헷족 속은 죽은 자의 매장지를 위해서 돈으로 사는 경우는 없었어요. 사람이 죽었다면 누구나 어느 묘실이든지 안장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들의 문화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한 거지 그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완곡한 거절입니다. 사실상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러자 아브라함이 재차 더 자세하게 확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 대목을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느니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뭐를 받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났습니다.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10절 다 같이 시작.
헤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안입니까? 무상 제공하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공짜는 항상 위험해요. 늘 인생이 그래요. 거저받은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아, 무상 제공 싫습니다. 딱 거절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절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몇 세겔입니까?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여기 무상 제공을 거절하고 케세프 말레라는 이 표현을 여기에 사용합니다. 이 케세프 말레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당시에도 상인들끼리 물건을 주고 팔 때 거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보통 거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 물건 얼마요? 100원인데요. 그러면 물건을 사는 쪽에서는 누가 100원이면 100원을 선뜻 처음 부르자마자 다 줍니까? 그냥 90원에 합시다. 이렇게 거래를 해서 최소한의 값으로 사는 것이 상거래의 상식입니다. 근데 이 케세프 말레라는 단어는 독특하게도 어떤 단어인가 하면 파는 자가 부르는 가득 찬 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브론이 은 400세겔이요 이런 방구 이유 없이 그 값을 다 줍니다. 전혀 흥정을 하지 않아요. 깎지 않아요. 이거 얼마요? 이건 바가지를 씌운 것은 아닌데 상당히 비싼 값입니다. 은 400세겔이면. 후에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아나돗의 밭을 살 때도 이 정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50세겔인가? 이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지금 은 40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값에 대해서 일절 흥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은 자의 모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인생을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되고 충분하게 풍성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 푼도 깎지 않고 값을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차 쌍방이 보는 앞에서 뭘 표현하는가 하면 성경이 두 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을 해요. 18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모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하니라? 확정된지라. 이 확정이라는 말이 보증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19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던 터라.
그리고 이 마므레는 후에 뭘로 불리워지게 됩니까? 헤브론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헤브론으로 불리워진 이곳은 장차 누구 왕국의 수도가 됩니까?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7년간을 헤브론에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확정된 약속은 일관되게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리고 여기에 아내를 장사하고 자기도 여기에 안장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장이 끝납니까? 아니요. 후에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야곱도 여기에 묻히고 그 아내도 여기에 묻힙니다. 계속 족장들이 여기에 계속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반드시 내 유골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올라올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은 후에 다윗의 왕국이 설립될 때 수도로 명명되어서 수도로 쓰여집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문제는 단순히 토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약속의 아이콘으로서 상징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헤브론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기도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처럼 어떤 자들입니까? 나그네요, 정처 없이 우거하는 객같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나와서 이곳에서 뭘 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향한 열정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붙들고 그것을 열망하고 소망했다는 뜻입니다. 내 눈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당장 나를 오라 소명하시는 시간이 내 인생 앞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들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을 심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한 장 같이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멘
1절 다시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없이 낙심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한 장만 더 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서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정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세워가리니 이것을 지나서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
우리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지나서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뭐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갈수록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칭해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신앙은 하나님의 우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겨주신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나는 무너져도 넌 일어설 수 있어. 나는 부족해도 너는 내가 완전하게 만들 거야. 이 신앙은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우겨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눈물 짓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신다 말하시고 너는 최고라 말하시고 너는 내 거라 말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우겨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우격다짐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렸다는 사실 앞에 마음을 열고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또 우리는 계속 무너집니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십시다.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밤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만은 특별히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시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히 붙들리지 않고는, 온전히 붙들리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먼저 회복되지 않고는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무의미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제가 사인을 줄 때까지 지침없이 열정을 다해서 소리질러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